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 국가안보국 NSA의 무차별적인 통화기록 수집 활동을 제한하는 미국 자유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가운데 오바마 케어가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 640만 명이 보조금을 잃게 될 거라는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미국의 월간 무역수지 적자가 서비스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서 전달에 비해 감소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제정된 이 애국법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상원에서 줄다리기가 계속됐는데요. 미국 애국법의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자유법안이 통과됐네요.
네, 상원이 2일 이 법안을 찬성 67표 대 반대 32표로 통과시킨 데 이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밤늦게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으로 발효됐는데요. 이 하원은 이미 지난달 중순에 같은 법안을 찬성 338표 대 반대 88표의 그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네, 미치 맥코넬 대표를 포함한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이 법안을 반대해왔는데요. 결국 통과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맥코넬 대표는 미국 자유법이 미국의 안보 능력을 약화시킨다면서 반대해왔습니다.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서 이 기존의 애국법을 연장하길 원했는데요.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이 하원에서 통과된 미국 자유법안 내용을 일부 바꾼 여러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이마저 실패했습니다.
네.
애국법 연장에 반대해서 10시간 이상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했던 공화당의 랜드폴 상원의원은 자유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폴 의원은 이 법안이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자, 논란만했던 애국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게 자유법인데요. 이번엔 바뀐 내용 좀 알아보죠.
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애국법의 215조인데요. 바로 미 국가안보국 NSA의 메타데이터 수집, 그러니까 대량 통화기록 수집의 근거가 됐던 조항입니다. 하지만 지난 1일 0시를 기해서 애국법 215조의 시효가 만료되면서 NSA가 더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죠. 이 애국법을 대체하는 자유법은 이런 통화 기록을 NSA가 아닌 민간 통신회사에 보관하게 하고요.
네.
수사 당국이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해당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2년 전에요. 전직 NSA 계약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NSA의 무차별 통화 기록 수집이 알려져서 큰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자, 스노든이 이번 자유법안 통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네, 스노든은 현재 그 러시아에서 망명 생활 중인데요. 화요일, 그러니까 2일에 그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인권단체 Amnesty International 행사에서 영상 통화를 통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 자유법안 통과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미 의회가 정보당국의 감시 활동을 좀 더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NSA는 앞서 말씀드린 애국법 215조의 근거를 두고 미국에서 거는 모든 전화, 또 미국에 걸려오는 모든 전화의 통신기록, 그러니까 전화번호와 통화시간 등의 통신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왔는데요.
네.
지난달 그 미국 항소법원이 이런 활동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이 NSA가 통화 내용까지 엿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NSA가 그 통화 내용을 수집하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1일에 만료된 애국법 조항 가운데는 감청에 관한 내용도 있었죠.
네, 이동식 도청 조항인데요.
네.
이 조항은 그 용의자가 통신기기를 바꿀 때마다 수사당국이 일일이 영장을 따로 발부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이번에 승인된 미국 자유법은 이 조항을 그대로 연장했고요.
네.
또 이른바 외로운 늑대 조항도 그대로 연장됐습니다. 외국 테러 조직에 연루되지 않은 자생적인 테러 용의자를 추적하게 하는 조항인데요. 이 미국 내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이 조항은 그동안 한 번도 사용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자유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자마자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서명했네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자유법이 시민의 자유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법이라면서 상원 통과를 환영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하원도 이를 환영했는데요.
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테러로부터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미국인들의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원은 그동안 상원에서 자유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반발했는데요. 하원 법사위원회는 2일 상원 표결에 앞서서 하원이 상원의 어떠한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하원의 강경한 태도, 또 애국법 만료로 안보에 구멍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자유법을 반대했던 상원의원들이 마음을 돌렸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럼 자유법안 통과에 대해서 시민사회 반응 어떻습니까?
네,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는 1970년대 말 이후 가장 중요한 감시 개혁이라면서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면에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제도, 일명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데요.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이달 안에 나올 예정이죠.
네.
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60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이 오바마 케어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오바마 케어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죠.
네, 오바마 케어의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부담적정보험법입니다. 이 환자들을 보호하고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모든 미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게 이 오바마 케어의 골자인데요.
네.
공화당의 반대 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0년에 법으로 확정됐습니다.
네. 하지만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이요, 이 국민의 자유를 위배한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2012년에 합헌 판정을 받았는데요. 또 오바마 케어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안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정부 보조금 지급 문제인데요.
네.
오바마 케어의 내용을 보면 각 주마다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교환소란 웹사이트를 만들게 돼 있고요. 여기에 보험사들이 등록해두면 소비자들이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험사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 교환소란 웹사이트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그런데 이 교환소를 만든 주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 교환소가 없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에서 그 통합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방정부가 각 주에 주던 보조금을 이렇게 개인에게 직접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개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연방과 주의 권한을 규정한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그런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발표가 이달 안에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오바마 케어의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600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말 현재 그 오바마 케어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1,020만 명인데요.
네.
그 가운데 그 34개 주에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해서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6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들에게 지급되던 정부 보조금이 중지되는 건데요.
네.
이 정부 보조금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매달 272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 정부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면 매달 17억 달러 정도가 이제 가입자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거죠. 그
네.
총액이 그 정도에 달하는 겁니다.
네. 640만 명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이 중단되면 상황이 혼란스럽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 보조금이 없어지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금이 많이 올라가겠죠.
네.
이 전문가들은 정부 보조금이 없어지면 보험료가 무려 287% 상승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게 되면 많은 가입자가 결국 보험금을 내지 못하고 탈퇴하게 될 거란 거죠. 이 오바마 케어를 추진하는 이유가 이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가입을 가입해서 그 혜택을 받게 하자는 데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그 오바마 케어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물론 뭐 대법원 판결이 위헌으로 나온다고 해도 또 연방 정부가 운영하지 않는 교환소를 통해서 이 보험사에 가입한 주들 또 워싱턴 DC의 소비자는 여전히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오바마 케어에서 탈퇴한 사람이 이미 적지 않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2일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지난 3월 31일부로 1,02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3월 중에 발표하기로는 가입자가 1,100만 70명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 13% 정도가 탈퇴한 겁니다.
네, 가입자 수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그 가입자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또 일부는 직장을 통해서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고요. 노년층과 저소득층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로 전환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 가입자 가운데 일부는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그 제대로 된 이민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지난 3월 31일부로 이런 체류 신분 문제가 있는 가입자 11만 7천 명의 오바마 케어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월간 무역 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네요.
네, 미국 상무부가 올해 4월 무역 적자가 409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에 무역 수지 적자가 애초 그 514억 달러에서 506억 달러로 수정됐었는데요. 그러니까 4월에 무역 수지 적자 감소폭은 19.2%로 지난 2009년 초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4월에 약 44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무역 적자가 줄어든 겁니다.
네, 이렇게 적자가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네, 그 서비스 수출의 증가와 수입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수입액이 2,300억 달러로 전달에 비해서 3.3% 감소했는데요. 이 대아시아 상품 수출입의 길목인 서부항만의 노사 분규가 올해 초에 해결되면서 항구에 묶여있던 재고들이 풀렸고 이에 따라서 자연히 수입이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수출은 특히 서비스 분야가 활기를 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4월에 전반적인 수출이 1% 증가하면서 약 1,90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서비스 수출이 사상 최고치인 609억 달러까지 상승하면서 무역 적자 폭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서 그 서비스 분야라는 것은 유통이나 금융, 운송, 건설, 정보통신 등 이 무형의 상품에 대한 무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가 간의 무역 적자 폭은 어땠습니까?
네, 주요 교역 상대국이자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 있는 중국과의 경우 무역 적자가 265억 달러로 가장 컸는데요. 하지만 지난 3월에 310억 달러와 비교하면 적자폭이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또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수출의 경우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대캐나다 수출은 감소한 반면에 멕시코에 대한 수출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요, 미국은 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에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해외로 수출되는 미국 상품의 가격이 오르니까 또 수출이 어려움을 겪은 건데 그런데도 적자폭이 감소했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무역 적자폭이 줄어든 데는 서비스 수출 호조와 함께 미국 내 에너지 업계가 활기를 띈 게 큰 몫을 했는데요.
네.
이 자체 에너지 생산이 많아지면서 해외 석유 의존도가 내려간 겁니다. 실제로 4월 석유 무역 적자는 68억 달러로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